민난 성도님들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 생활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기도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도 응답의 사화를 결정짓는 기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바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게으른 사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종교인이죠. 종교인.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바른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 믿음의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하면 믿음의 기도는 자기 개인의 소원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인 소위 주기도문에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상수훈 중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자, 여기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른 기도인데 다시 말하면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의 소원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과 꼭 같이 우리의 기도 응답에도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바른 기도다.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 했습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인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하는 금죄와 같은 레벨의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 본능을 따라 기도를 합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지극히 기복적이죠. 지극히 기복적인 동시에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비나이다라는 낮은 수준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행위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과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원을 비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백화점 분수대에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하며 손을 비비고 절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인간의 본능적인 소원 성취를 위한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영혼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 불신을 막론하고 다 소원을 이루려고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죄의 종으로 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영적 어린아이, 영적인 미성숙자, 즉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의 소원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의 소원에 제대로 적중하지 못하고 동떨어진 기도를 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걸 보면요. 비성령적인 이런 기도를 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때로는 성도들이 욕심으로 구하는데도 응답해 주는 경우가 성경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세상 나라의 백성들처럼 왕을 달라고 막 구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세상의 나라들, 이웃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다 통치하고 하는데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 기도도 잘못되었지만 더 나아가 왕이 되시고 만복의 군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욕심을 따라 백성들이 왕이 다 해줄 것이라는 큰 착각과 오해로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씁쓸했던지 이렇게 응답을 내립니다. 그 응답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서 그를 섬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아, 참 잘못됐네. 나는 그러지 않을 건데라는 생각이 드시죠? 지금까지 여러분도 그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왕으로서 여러분을 통치하는, 여러분을 조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은 왕이십니까? 아멘. 네. 왕이셔야죠. 네. 왕이란 말 뭐예요? 통치자 아닙니까? 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 모든 것을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자기들의 왕을 구했다. 인간 왕을. 여러분 하나님 왕인데 왜 인간 왕을 구해야 되냐는 거죠. 모든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시고 채워주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 죄인은 인간 왕을 구했다는 거죠. 인간 왕이 자기들의 필요와 기도의 소원, 원한을 다 이루어주고 풀어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만한 오해와 착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무지와 착각과 오해는 타락한 인간의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사하복의 주관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신의 세상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미신을 찾게 되고 그 미신에게 소원을 비는 어리석은 종교 행위로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거짓 안정감을 찾아 거짓 안정감을 얻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강이나 해운대 바닷가 한번 나가보세요. 정초에 되면요. 이렇게 손에 불이 나도록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 한쪽에 가서 구슬 막 무당을 때리다가 구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로 미신이죠. 우상이죠. 그래서 이 미신적인 우상 숭배로 마음의 그 원한, 마음의 상처, 늘 불만족의 상태를 이 우상 숭배로 미신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물욕과 식욕과 정욕으로 거짓되고 허무한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미신적인 우상에게 애쓰며 비는 어리석은 삶을 세상에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네. 참 소수잖아요. 그야말로 옛날 우리 선조들이 기도할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천명 중에 한 명, 만명 중에 한 명이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는 거죠. 얼마나 예수 믿기가 어렵고 어리석은 우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 주변에도 절간이 참 많죠. 그 다 우상이잖아요. 여기 소원사에 들어간 입구에 큰 금 신상을, 그 금이 아니고 또 그 도금한 거겠죠 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교회가 많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 예, 절간보다도, 절로 가는 것보다도 교회로 와야죠. 어떤 청년인 사람이 우울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전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실패해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뭐, 이 정도면 살려 의욕 없겠죠. 사회가 전지에서 날리면요. 사업을 망원하니까 친한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저를 외면합니다. 저는 지금 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말을 늘어놓아서, 이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여,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 했는데,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잃었나요? 영생을 잃었나요? 신앙도 잃었나요?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욕만 잃었을 뿐입니다. 의욕은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삶의 의욕은 믿음 안에서 다시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승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형제여, 자살하고 싶으십니까? 자살 도자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 돼요? 네. 잘못 생각하면 자살이 되더라고요. 잘 생각하면 살아볼만 해요. 할렐루야. 잃었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실패가 아니다. 살아봅시다. 라고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목사님은 성경 한 구절을 의욕을 잃은 사업 실패한 이 청년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성경 한 구절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습니까? 아멘. 자살이 아니라 살자는 생명력 있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마음을, 그 믿음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거야. 믿음을 굳게 지키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의욕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마음의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삶의 의욕이 믿음 안에서 되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항상 믿음의 기도를 하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재판장들은 막 그렇잖아요. 지금 그 재판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막 그냥 이게 왈가왈부하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지금 대단히 참 어지러운 헌법 자체를 뜯어건치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데요. 물론 뭐 잘못된 헌법은 고쳐야 되겠죠. 재판법. 법이 의롭고 발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재판장이 불의하다면 재판은 받을 수 없겠죠. 이 불의한 재판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장의 권세와 과부, 여자, 남편이란 여자, 그리고 그 속에 원한이 맺혀있는 여인. 참 대조적이 되죠. 대조가 되죠. 이 마음의 원한이 채워져 있는 이 가부가 자주 어디에 화소연할 데가 없으니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가서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아마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불의한 세상 아닙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분. 여자 가부가 와서 자주 거의 매일이다시피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했지만 그가 얼마 동안 여자이고 가부였던 그 여인을 무시하고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 매일 와서 자기의 원한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하소연하니까 그게 귀에 쨍쨍쨍쨍 한 거예요. 한두 번인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집에 와서 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내가 재판장의 근세를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가부가 매일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라 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원함을 풀어주고 소원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유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의 기도,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그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아마 없을 것 같아 라는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에서 쭉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참 율법적으로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성경이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준행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못 됩니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들 사람들의 소원과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원과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랴. 이게 은혜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랴. 그렇지 않으면 내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오늘 본문은 특별히 믿는 성도가 기도 생활하면서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낙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근데 기도하는 사람 중에 낙심을 참 크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뭐 이런. 그래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예를 들어 기도의 확신일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죠. 불의한 재판관도 날이면 날마다 자기에게 와서 하소연하고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 참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6절에 보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병이 됩니다. 왕이지만은 왕도 뭐 병들어 죽고 그러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또 말이 임했어요. 히스기야에게는 죽을 병이 걸리고요. 그 죽을 병이 걸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병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히스기야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히스기야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한테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라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건 뭐 절망 것 자체죠. 네, 절망 것 자체. 네가 병들었지, 이 병으로 너는 바로 죽을 거야. 절망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절망을 가지고 히스기야 낙절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참 신앙이 있었죠. 얼굴을 벽을 향해서 아마 코가 입과 코가 벽에 될 정도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손을 들고 벽에 손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지 뭐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진실과 중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세리 통곡했대요. 통곡을 했대요.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인간이 뭐 죽기 싫은 것이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죽는다 하니, 그리고 죽을 병이라 하니,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니,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근데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이사야가 이 왕이 있는 곳으로 성읍 가운데로 라는 것은 왕이 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는데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스라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있음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안심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입으로 당장 안 죽는다. 15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너무나 낙심되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께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살게 해달라고 그 마음의 원한과 소원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을 했습니다. 통곡으로 기도해요. 통곡으로. 예, 고백하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의도, 마음 상태도 다 보십니다. 예, 위성으로 기도하는지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히스기야는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된 병을 안고 기도했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실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과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 생명 15년 연장에 살게 하고 원수나라, 괴롭히는 원수나라 아수르 왕의 공격에도 다 막아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과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원한을 하나님 풀어주신대요. 하나님 눈물겠도록 고마우신 하나님이시죠. 미국의 유명한 배우 토머스 에드워드 머독. 이 사람이요. 영화 배우 시절에 링컨 시절에 링컨 대통령 시절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일 때 그의 초청을 받아서 유명한 배우를 한번 그 대통령이 있는 궁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숙소에서 하루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남북전쟁이 계속되었죠. 그때 남북전쟁이었기 때문에 링컨은 여러 가지로 고심이 참 많았습니다. 노예를 해방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이 전쟁을 이겨야 되고요. 얼마나 고심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이 영화배우 토머스 에워드 모독은 절제된 아주 정제된 절규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다가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부어지는 기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데요. 링컨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이 내용이 핵심으로, 핵심을 가지고 이 내용을 핵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독은 그때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지도자가 기도하는 한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우치겠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기도하는 미국은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이 세계 초강대국이죠. 미국을 상대할 나라 없습니다. 초강대국은 대통령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를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어느 나라도 미국과 힘이나 전쟁으로 결국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원과 원한이 있을 때 우리들의 소원과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속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원한이 있으십니까? 원한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긴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원한이 없겠죠. 그러나 소원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소원도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불신자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소원을 여러분 한 문장으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그 한 문장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새벽 미명에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개인, 기도를 세운 가정, 기도를 양육한 자녀, 기도를 세운 나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히 건드리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큰 은혜 받아서 이게 웬년인지 웬 사랑입니까? 여러분 얼굴 모습 보면 저 사람이 큰 은혜 받았네. 웬년으로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 백성 되었을까? 기도의 특권을 저 사람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이 택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라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7, 8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반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원과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택함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믿음의 일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네.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월달이면 춘삼월이라 그러잖아.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와서 모든 말랐던 나뭇가지에 싹이 나고 시들었던 풀잎들이 나고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초봄의 첫날에 제가 기도에 대한 본문을 택한 이유는 추위도 가고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어찌하여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걱정도 안 되십니까? 원한이 없었습니까? 소원이 없어서 새벽에 잠을 그렇게 자고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세웠던 천년의 힘으로 기도에 힘써야 돼. 기도에 힘써야 돼. 기도에. 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꼭 원한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 원한을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